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또 함께 모여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이 저녁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께 한 가지의 질문을 여쭈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저도 목사이고 또 한 사람의 성도이고 신자이기에 저는 분명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1.1에게 오류가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참 이해하기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적부터 굉장히 교회의 울타리 가운데서 자라났는데요. 제가 어릴 적에는 이제 교회에서 저녁에 부흥회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갔던 이제 부흥회 중에서 아직도 저에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부흥회가 있었는데 한 간증하시는 분이 그 부흥회에서 자기의 삶의 모습을 간증을 하셨어요. 이제 이분이 하셨던 간증의 내용은 사실 토요일과 주일에 교회에서 많은 직분을 섬기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우셨는데 그래도 이 자리가 맡겨진 자리여서 그 자리를 성실히 섬기시다가 그 다음 월요일이 시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섬김을 열심히 감당하시고 월요일 날 시험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건 그 시험 시간이 됐을 때 갑자기 눈앞에 시험 범인 책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별로 놀랍지 않으시죠? 네. 근데 어릴 때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책이 펼쳐졌으면 중요한 건 거기에서만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럼 페이지는 어떻게 넘겼을까라는 게 너무 궁금했는데 이분이 그 뒤를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오른쪽 눈을 깜빡이면 오른쪽 페이지가 넘어갔고 왼쪽 눈을 깜빡이면 왼쪽 페이지가 넘어가면서 굉장히 시험을 잘 보셨다는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저는 좀 특이한 사람인지 이제 이 간증을 듣고 듣는 곳에서 멈추지 말고 행함으로 옮겨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주일날 하루 종일을 교회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시험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저에게도 이 책이 보이게 해주십시오. 저의 시험 범위인 이 책이 제 눈앞에서 보이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을까요? 책이 보이기는커녕 캄캄한 제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이런 비슷한 순간들을 경험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분명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좀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하나님을 열심히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되고 나에게 어려움이 없고 힘듦이 없는 것처럼 많이 간증을 하게 되고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막상 내 삶에는 그런 일이 없는 거죠. 막상 내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참 힘들고 어렵고 막막한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하나님을 정말 믿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토록 일하고 계신 걸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너무 막막하고 답답한 순간들을 마주치게 되죠. 오늘 저와 살펴볼 성경 말씀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을 겪게 되는 성경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셉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요셉 하면 무슨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이제 꿈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실 거예요. 요셉이 이제 꿈을 꿨고 또 꿈을 잘 해몽하기도 했고 해석하기도 했고 또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지금 이 요셉이 애굽의 왕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요셉과 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조금 주목해서 보고 싶은 단어는 꿈이 아니라 옷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지금 요셉이 자기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고 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옷이라는 개념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입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패션적인 옷의 개념보다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분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줘요. 요셉에 관한 성경 말씀이 이제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물론 이제 38장은 아니긴 하지만 약 한 14장 정도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쭉 나타나고 있는데 그 성경 말씀 중간중간에 항상 이 요셉의 뭔가 정체성, 요셉의 신분이 바뀔 때쯤에 항상 꼭 등장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옷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보게 되면 요셉이 꿈을 꾸게 되죠. 높임을 받는 꿈을 꿉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에게 준 옷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묵비권을 지키셔도 괜찮습니다. 예. 채색옷을 이 요셉에게 줍니다. 저희는 채색옷이라고 하면 이 채색옷이 이제 굉장히 색깔이 막 다양하고 뭔가 예쁜 옷을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지만 물론 채색옷이 여러 가지 색이 들어간 옷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채색옷은 단순하게 여러 옷이 들어간 옷이 색이 들어간 옷이라기보다는 이 옷이 매우 이렇게 소매가 길고 옷의 길이가 길어서 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더 높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채색옷을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이 채색옷을 주었다는 것은 다른 야곱의 아들들과는 정말 특별한 사랑, 정말 아버지의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아들이 요셉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이 이 요셉에게만 쏠려 있다 보니 나머지 형들이 이 일을 못마땅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너무나 싫어서 결국에는 이 동생의 입고 있던 채색옷을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구덩이에 쳐넣어버리게 되죠. 채색옷을 벗기게 된 요셉은 결국에는 형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른 나라의 상인인 상인에게 팔리게 되고 결국에는 애굽으로 가게 되죠. 애굽으로 끌려간 이 요셉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처럼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됩니다. 결국에는 다른 집에 노예가 된 것이었죠. 근데 거기서 어느 정도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그 노예들 중에서도 좀 꽤 괜찮은 상태에 이르게 돼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거기서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리고 그 옷을 거기에 둔 채 도망가 버리게 되죠. 한 번 더 요셉의 옷이 벗기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일 뒤에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가지고 창세기 39장 이제 거의 뒷부분에 보게 되면 결국에는 억울한 누명에 의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성경 말씀 속에는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41장에 보니까 요셉이 또 한 번 이 죄수의 옷을 벗게 되고 이제 바로왕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제가 짤막하게 이게 요셉의 삶 속에 있었던 옷과 관련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소개해줬는데 이 모습들을 생각해봤을 때 사실은 참 이해가 되지가 않죠. 왜냐하면 사실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있을 때 요셉의 상태는 가장 좋은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가장 사랑을 많이 받고 있었고 다른 형들이 이 요셉을 미워할 만큼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던 상태. 그리고 무려 두 번이나 비슷한 꿈을 꾸면서 이 요셉은 자신이 높임을 받는 것 같은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일 이후로 성경 말씀에서 보여지고 있는 요셉의 삶은 철저하게 꿈과 꿈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처음 출발했던 채색 옷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점점 안 좋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발견해 보게 됩니다. 신기한 건 이러한 요셉의 삶을 가리켜서 창세기 39장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모든 일, 범사의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될 때, 어려움이 없을 때, 걱정이 없을 때, 아, 내 삶은 좀 형통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일은 형통하게 풀렸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점점 요셉의 삶은 안 좋아지고 있는데 성경은 요셉의 모든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좀 걱정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막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데 나의 상황은 계속 안 좋아져 가는 거예요. 와, 조금만 지나면 이 상황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조금 더 내가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 좀 내 상황이 조금 더 풀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상황은 풀리지 않고 더 어려워져 가는 거죠. 오늘 성경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이 참 우리의 모습과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저는 이 자리에 앉아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네. 근데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는 이 어려움이 없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걱정이 없을 수가 없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나의 삶 속에 아무런 걱정이 없고 아무런 두려움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은 저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설교를 전하고 있는 저 역시도 제 삶 속에서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만 때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고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순간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희망이 보인다면 조금이라도 바뀌어질 개선이 보인다면 어떻게 보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고 더 답이 보이지 않는 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을 마주한다면 정말 좌절이 될 것이고 낙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좀 빠르게 전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자신이 꾼 꿈을 빨리 해석을 하고 싶었는지 요셉을 급히 찾아요. 근데 이 요셉이 사실 39장에 보게 되면 뭐 제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꼭 만나 뵙고 싶은데 39장에서는 이 요셉을 표현해 주기를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표현을 해줘요. 근데 오늘 4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사실 이 모습과는 많이 반대가 되는 모습이겠죠. 죄수의 옷을 입고 또 수염도 많이 길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랬던 요셉이 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온 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그 누구도 요셉의 상황을 알고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 속에서도 이 요셉의 억울하고 힘든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짤막한 구절이 있는데 저는 그 구절이 바로 40장 14절과 15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셉이 이제 자신이 꿈을 해석해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해 주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이 지금 자신의 상황을 모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었는지, 자기는 지금 이 옥에 갇힐 만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곳에 끌려와서 자기가 얼마나 억울했는지를 지금 술 맡은 관원장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나를 기억해달라.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의 일을 좀 바로에게 아뢰달라. 간절히 부탁했어요. 그런데 약속을 했던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군대에 가서 꼭 듣게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국방부의 시계는 흘러간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전역을 하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마치 이곳에서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처럼 느껴집니다. 언제 내가 이곳을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기다림에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나 절박하고 너무나 길게 느껴져요. 그런데 하물며 그냥 남성들이 군대에 가서 느끼는 이 기다림의 시간도 이렇게 길게 느껴지고 너무나 힘이 든데 요셉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요셉의 나이를 살펴보게 되면 이제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던 나이를 성경은 17살이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살 때 노예로 팔려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해당되는 이 41장에서는 지금 바로왕 앞에 섰을 때의 요셉의 나이가 약 30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3년이 흐른 거예요. 13년 동안 전혀 알 수 없는, 풀리지 않는, 왜 나에게는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내 삶은 계속 이러해야만 할까라는 삶을 요셉이 살아왔던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 주기로 약속했던 때가 2년 전이었습니다. 그럼 요셉은 감옥에 갇혔던 나이가 정확히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최소 2년에서 많게는 정말 뭐 5년,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감옥에서 시간을 보낸 거죠.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까요? 분명히 40장 14절 15절 말씀에만 보더라도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여기에 이렇게 감옥에 갇힐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바로가 급히 찾아요. 그리고 그를 부릅니다. 요셉이 죄수의 옷을 벗고 수염을 깎고 바로왕 앞에 서요. 그리고 드디어 그가 바로왕 앞에 서서 입을 열어서 한 첫 대사가 제 마음에 큰 울림이 있더라고요. 저희 함께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정말 긴 시간을 억울하고 힘들고 답답하게 보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게 되면 나의 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왕 앞에 선 자리에서 요셉이 입을 열고 첫 번째로 말한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너무 속상합니다. 난 너무 힘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1절 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이야기하는 건 어떻게 보게 되면 딱 한 단어였어요. 하나님. 바로가 이 요셉에게 야 네가 능히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들었다. 이 꿈을 좀 해석해봐라 라고 얘기했는데 요셉은 그런 바로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억울한 마음에, 그 속상한 마음에, 그 답답한 마음에 자기의 하소연과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마디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도 분명히 알았어요. 자기의 삶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자기의 삶이 정말로 억울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서조차도 요셉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자기의 속상한 마음, 억울한 마음, 모든 것을 다 풀 수 있는 자리였겠지만 그 자리에서 고백하는 그의 첫 대사는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알 수 없죠. 다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목사로서 살아간 지 1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멋모르고 처음 20살에 신학교에 갔을 때는 빨리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막상 목사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니 참 어렵고 힘든 나날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런 거죠. 야, 진짜 이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좀 하나님이 이분의 인생을 좀 잘 풀리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 상황이 어려우세요. 더 속상한 건 그 성도님을 만나서 심방을 하는데 그런 저에게, 목사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 맞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겠어요? 좀 이렇게 따지셨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저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세요? 이렇게 좀 따지는 스타일인데 심방을 하고 만나는데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 더 붙들면 제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 얘기를 듣는데 뭐라고 대답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또 그 성도님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제 스스로가 하나님이 너무 야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말이 제 안에는 계속 맴돌게 되더라고요. 요셉의 삶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가장 사랑을 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팔려갔고, 노예로 팔려간 것도 정말 억울해요. 그런데 그의 현실은 죄수입니다. 이 억울하고 말로 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첫 대사가 하나님이라는 거냐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다 알 수 없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믿기에 요셉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그럼 그 고백을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뭘 알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보자면 계속 답답해요. 몰라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이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은 16절까지이지만 이 16절 이후에 등장하는 말씀에 보게 되면 요셉이 이 바로의 꿈을 해몽합니다. 이 바로의 꿈은 7년 풍년이 올 것이고 그 뒤에 7년의 기근이 올 것이라는 이 꿈의 해몽을 들려주게 돼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다음이에요. 꿈을 해몽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을 세워서 앞으로 다가올 기근을 대비해야 합니다. 풍년에 다가올 이 풍성한 곡식에 애굽 땅에 있는 5분의 1씩을 저축하여서 다가오는 기근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요셉에게 이러한 지혜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훌륭한 사람이어서, 요셉이 똑똑한 사람이어서 이 지혜를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때 당시에 이 애굽은 이 문명, 이 문화권 안에서 가장 초강대의 문명을 자랑하는 나라였어요. 근데 어떻게 이 요셉이라는 히브리 민족의 한 노예가 이 일을 준비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겠죠. 창세기 39장 20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갇혔던 이 감옥은 그냥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그 감옥을 성경 말씀에서 표현해 주기를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라고 표현해 줘요.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이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며 바로왕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저의 추측이지만 아마도 그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서 이 요셉은 그 죄수들을 관장하는 일을 했어요. 그 일을 통해서 애굽이 어떠한 나라인지, 애굽이 어떠한 곳인지 그 죄수들을 살피면서 이 모든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배우고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단기 속성의 코스였던 거죠. 하지만 지금 이때의 현실에서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셔서 많은 생명들을 살리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하나님의 이 높은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형들의 미움에 받아 애굽에 팔리게 했고, 팔린 곳에서 왕의 죄수가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했고, 그 감옥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바로왕 앞에 꿈을 해석해주는 이 자리까지 인도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 그림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다 알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가 있다면,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다 알 수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는 6대 담임 목사님의 청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갔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청빙의 절차가 원점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자리 역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요셉의 믿음의 고백,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고 너무 막막하고 너무 절망스럽게 여겨지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그 고백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